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66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 하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어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우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슬픈 노래입니다. 이 가는 분류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었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장르상으로 보면 이 가는 시가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실제 히브리 성경의 배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입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인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가 있습니다. 이 케투빔에 포함되어 있는 책은 오늘날로 시가서로 분류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포함하여 예레미야, 에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성경의 분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 에가에는 장르상 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배열은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 번역 성경의 순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70인역 배열에 의하면 예언서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가는 단순히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폐망에 따른 비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아주 절도 있게 만들어진 시입니다. 총 다섯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는 3장을 제외하고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각 알파벳의 첫 철자를 포함된 단어로 시작되어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냥 슬픈 노래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3장은 에가의 중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각 알파벳에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가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야 할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설교 인용지수가 상당히 낮은 책입니다. 과거에는 이 책이 예배에 사용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공식 예배시에 외면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에가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자세를 흐트러뜨린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독일의 신학자 클라우스 베스트만은 교회가 예레미야 에가를 읽지 않는다면 슬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것이며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기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잃고 동족 중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슬픔이 단순히 현실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퍼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고통의 현실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때문임을 깨닫고 슬퍼한다면 그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회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비참한 광경을 술틀에서 과일이 비틀어져 사라지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 슬픈 현실 때문에 자신이 운다고 합니다.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을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고난을 개인의 고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표현되는 1인칭 주어인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유다 민족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 때문에 겪는 고난과 슬픔이 결코 아니지만 민족의 고난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선지자의 민족애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었고 뼈가 꺾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뼈, 살, 가죽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전신적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16절에는 이가 부러지는 고통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을 사자와 곰으로 의논하여 자신을 찢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는 전통의 화살이 허리를 간통했다고 했는데 이는 곧 회복불능을 의미합니다. 2절에는 어둠에 끌려갔다고 되어 있고 6절에 사용된 어둠은 무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번영을 잃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핵심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주 절망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 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은 악인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의 고난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욥이 느낀 어둠과 욥이 경험한 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유다 백성이 겪은 어둠과 독한 담즙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욥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거치는 과정이지만 악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로 옵니다. 하나님의 징벌, 즉 여호와의 분노의 매는 악인의 죄악 때문에 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정작 고난의 원인을 깨달아야 할 유다 민족은 이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누가 한 나라가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재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의 망발이니 오류이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최근 일본 대지진 피해를 두고 한 말들 중 일부가 부적절한 말들로 여김을 받으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공식적인 발언으로서 또는 시기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이 절대 틀렸다고 단정하여 발언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정치 경제적인 문제나 군사 외교적인 문제나 단순히 자연적인 죄라고 단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죄의 심판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라 간 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쪽이 선하고 지는 쪽이 악하다고 단정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선한 쪽이 악한 쪽을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범죄하여 악을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이 선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으로 어떤 일들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치적인 문제나 자연적인 재해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신자들은 맹목적으로 거기에 동조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비신앙적인 관점에서 비평학적이나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입니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의 충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 해석으로는 최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학문적 해석일 뿐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일본의 국가적 재난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단정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달은 지구의 판 정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형을 변화시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전쟁, 기근 그리고 이의 모든 것을 단순히 자연재해나 인재라고 단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욥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대언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연 법칙이나 자연재해라고 운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한마디라도 반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의 대지진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재난은 일본만의 재난이 아니요 주변국,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징조를 언급하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분쟁, 기근과 지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분쟁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국가 간 분쟁, 민족 간의 분쟁을 보면서 그때마다 신앙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하며 주님의 재림과 큰 환난의 징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재난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영원토록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이웃, 이웃나라, 이웃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세상사로만 단정짓지 말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다민족은 자기 나라의 멸망을 정치 외교의 실패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가 약화될 시기에 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 남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과 바벨론을 번갈아 추종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기구들이 뺏겼으며 왕과 왕족, 지배계층, 장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에는 오직 빈천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곧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난 바벨론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약 1년 반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에는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비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역사적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고 애가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국가적 재난을 당해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슬픔은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성이 파괴되어 삶의 터전이 사라졌는 걸로 슬퍼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고통도 불행이고 큰 슬픔이겠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영적 불행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한 어려움을 단순한 사업의 실패로 보거나 단순한 가정 파탄으로 본다면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꾸짖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해결될 문제들이 아님에도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불행입니다. 실제로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죄에 대한 인식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다 팔자소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수가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돌립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행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처해진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죄의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이 명백한 죄임을 알립니다. 물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했던 매우 적절한 비유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흥미로운 점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1차적으로 자신의 신복이었던 죽은 우리아나 그의 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범죄한 사실을 지적할 때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죄라도 모든 죄는 1차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다윗에 대한 지적을 보면 두 번씩이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업신여기고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핑계나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파괴된 나라에 대한 슬픔보다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유다 민족을 바라볼 때 더 가슴이 아파 괴로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동족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파괴,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의 외침입니다. 죄의 결과는 절망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 괴로워해보면 어떻습니까? 앉아도 누워도 무슨 일을 해도 그 괴로운 일이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상황에 놓이니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으니 하나님을 불러보기도 하지만 불러보아도 기도해보아도 눈을 감아도 머리에서는 온통 슬픔과 괴로운 일들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때문에 낙심만 있으나 20절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사실 절망 중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8절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44절 말씀처럼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기에 괴로운 현실로부터 도피를 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온갖 잡념들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럴수록 낙심이 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계속해서 그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재난과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낙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그 인생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하여 낙심이 될지라도 소망의 빗줄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노의 매로 인한 절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여전히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심에서 반전이 되어 소망을 생각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의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문자적으로는 확고함이고 상징적으로는 안전을 의미하며 도덕적으로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할 정도로 안전하고 확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로 믿을만한 존재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이지만 우리말인 성실의 성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속성을 잘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소망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영광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구체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면 22절에 언급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영적 유익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 민족에게 큰 재난을 주셨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현 상황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소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어려워 부도 직전에 몰릴 때 그나마 법원이 은행을 통하여 법정관리라는 회생 절차를 밟아준다고 해서 소망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긍정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소망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면 전적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원수들에게 또는 채권자들에게 또는 핍박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망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부터 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야지만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지만 내 삶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회복이 단시일 내에 풀리지 않더라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에서 사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 사고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현실에서 가능성을 보지만 성경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즐거운 이유는 소망을 이루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인자와 긍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절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매절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시편 136편이 지어진 후에도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이 시를 묵상하면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은 과거를 돌아보시면 내가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누가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지나 지인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설 수 없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생각하면 소망의 빗줄기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여야 합니다. 24절에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고백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1에서 3세기에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피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공동 무덤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굴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비밀 장소인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이 카타콤 안에는 신자들이 들의 세 가지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이고 다른 하나는 목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가 정박할 때 사용하는 닻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물고기와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았는데 한동안 이 닻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닻의 의미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카타콤 신자들은 서로를 건면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시선과 생각은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침묵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도 중에 관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 기도인데 중세기 수도원에서 발전된 하나의 기도 방법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시편 27편을 근거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개역 개정판 이전에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번역되었는데 핵심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의미입니다. 시편 27편을 썼던 다윗도 원수와 대적들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또한 자신의 환난 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27편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다윗 역시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이 오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나고 말겠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오늘 본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고백하면 소망의 빗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곧 자신의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어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가리워지고 낙망하여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비록 범죄로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